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정유공장, 특히 이제 석유와 관련된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드론들의 사정거리가 점점 넓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는 정유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전체 정유 용량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 범인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 공장 대다수를 이제 타격을 하면서 러시아의 뭐 휘발유, 그다음에 특히 디젤, 경유 생산 능력을 이제 심대하게 타격을 주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유 그리고 경유 모두 다 이제 부족한 이제 상태가 되고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다투는 이제 산유국인 러시아가 휘발유, 경유를 이제 수입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전술을 이제 뭐 중군 안방으로 아무 곳에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대도시, 그러니까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이제 대도시 주변 지역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이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이제 공포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도록 이제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회의적인 감정을 이제 불어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함을 이제 가져다 주기도 이제 합니다. 이러한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크림반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림반도는 이 러시아 다른 지역과는 거의 연결이 잘 되지 않은 아주 제한적인 통로로만 연결되어 있는 섬 같은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지역을 타격을 하고 나면 물류망이 이제 거의 가동을 멈추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을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크림반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이제 휘발유 공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이제 폭등을 해가지고요. 리터당 이제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거의 6달러에 육박하는, 6달러면 얼마입니까? 요즘 환율로 보면 1,500원 계산하면 이제 9,000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내려서 1,850원 정도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리터당 6달러, 9,000원에 육박하는 이제 휘발유 가격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다스리고 있는 러시아 이제 당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민간인들에 대한 휘발유 공급을 이제 중단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국가기관 또는 이제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주유가 가능한 이런 제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림반도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상징적인 차원이죠. 2014년 우크라이나가 원래 가지고 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강제 병합을 하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꼭 찾아야 될 상징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항 오데사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공격하는 거점으로 이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림반도를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해서 어떻든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가 이 지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뭐 최근 들어서는 정유시설, 뭐 물류, 도로 이런 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변전소, 발전소 이런 곳에 대한 이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림반도 곳곳에서 현재 정전 그리고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수도 공급 이런 것까지 차질을 이제 빚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관련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여러 활동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 이게 여러 가지로 잘 조합된 그리고 충분히 계획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4월, 지난 3월 말 4월 달부터 크림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드론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드론도 있습니다만 수상 드론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해상 수상 드론을 더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흑해함대를 뭐 거의 뭐 괴멸시키다시피 이렇게 한 상태였는데, 지난 4월부터 이 드론 공중과 수상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이 해상 수송로를 거의 차단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규모로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상 운송로가 막히니까 그 다음에는 육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육상 루트는 몇 곳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매우 제한된 이제 접근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교량들 그리고 특히 철도를 중심으로 한 타격에 이제 집중을 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이제 철도 운행도 이제 중단된 이제 그러한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림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상도 막혀, 철도도 막혀. 남은 것은 이제 최동단 케르치 대교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트럭 밖에 이제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뭐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교량을 이용한 육상 교통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으면서 뭐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붙일 정도로 많은 잔해, 폐허 이런 것들이 지금 나동그라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동단에 있는 케르치 대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에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그러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케르치 대교가 유일한 지금 크림반도와 이 러시아를 연결하는 이제 그러한 물류망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모든 교통망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케르치 대교 주변에서는 만성적인 이제 교통 체증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크림반도 같은 지역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꽤 좋은 이제 휴양지로 이제 꼽히기도 했었는데 원래 이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도 있고요. 크림반도에 살던 주민들도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본토로 철수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림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2026년 올해 초반서부터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방공망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이더 그리고 이제 지대공 미사일, 뭐 대공포 이런 이제 포대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타격을 이제 가했어요. 사실 저도 왜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드론을 통해서 지역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남부전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러시아의 압박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즉, 방공망이 상당 부분 이제 타격을 이제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공망이 구멍이 숭숭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론들이 더욱더 활동하기가 쉬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때마침 우크라이나는 다종다양한 장거리, 단거리 여러 가지 드론들을 이제 이 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들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러시아의 요격 능력은 이제 저하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드론을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수의 드론으로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되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 또는 군사시설 여기에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군사시설 이외에 다른 중요한 뭐 물류 거점이라든지 뭐 교통의 결절점 이런 지역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조 트럭 그다음에 유류 저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립된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연료 부족이 이제 심화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크림반도뿐만 아니고 그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이라고 하는 헤르손 이제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러시아군이 이제 연료 부족으로 인한 장비를 제대로 이제 가동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석유를 잡아먹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많습니다. 뭐 잘 알려진 뭐 탱크라든지 장갑차 같은 중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전기를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드론도 날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통신도 해야 되고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일반적인 송전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형 디젤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규모 부대들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연료가 이제 부족하면은 이러한 전력 생산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이제 전자전 그리고 드론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이제 불평과 여러 가지 제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장비가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전력도 급감하는 거고 전력이 급감하면 당연히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가 더 저하되고 이제 후퇴를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퇴하는 적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집요하게 물류망을 이제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이제 성과를 얻고 있는 거죠. 즉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력을 이제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부상병들을 이제 후송으로 뒤로 이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무기, 탄약 이런 이제 보급들도 덩달아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포탄을 주고받으면서 힘겹게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안부전선에서 그리고 크림반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우세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림반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서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방공, 레이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때마다 공격을 해서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방공망이 더욱더 이제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이제 전술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림반도 자체를 현 상황에서 보면 조금 더 밀어버리면 완전히 봉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절대 현재로서 보면은 크림반도를 봉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봉쇄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필사적으로 이것을 뚫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제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본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완전히 봉쇄돼 있는 이 지역을 당연히 구원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고 병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총력을 이제 기울일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반갑지 않은 거예요.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구석을 보고 몰아야 된다. 안 그러면 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림반도를 말려 죽이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당장 죽이겠다고 덤벼들다가 손가락을 물릴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직 봉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어디가 있죠? 후퇴, 탈출 여기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한판 붙어보자 라는 생각은 안 들도록 하는 이러한 전술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상당히 머리 좋게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뭐 하나 두 개의 어떤 최첨단 무기 그다음에 효과적인 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이냐라는 상위의 전략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지라는 것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결정과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을 지켜보면 지난 4년 사이에 몇 차례 이제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내부적으로는 확실하게 어떤 전쟁과 관련된 판단을 내렸구나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2022년 이제 2월 24일 날 전쟁이 이제 벌어진 다음에는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방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시점서부터 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전술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 전략과 관련돼서 2022년, 23년, 뭐 지금 보면 이제 초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는 기동전을 통한 승리를 추구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이제 하반기 그 가을철이죠. 9월, 10월 달에 보면은 동부전선에서의 기습적인 공세를 통해가지고 상당한 영토를 탈환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러시아의 장비, 그리고 러시아의 병력을 이제 포로로 잡거나 살상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본 이제 서방,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중장비를 지원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인 전술 그리고 기동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뜻밖의 성과를 거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장비와 더 많은 탄약을 지급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러시아를 몰아내고 의외로 승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말부터 23년 초반에 보면은 뭐 미국이나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장비들의 지원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꺼려하던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반격을 펼쳐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선을 돌파를 하고 점령지를 탈환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전쟁을 이제 하자라는 생각으로 기울었던 시기가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이라고 뭐 이름 붙인 여러 가지 전술적인 활동들을 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레오파드 전차나 이러한 전차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러시아의 이제 중층 방어 진지를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거죠. 지뢰밭, 철조망, 그다음 대전차호, 그리고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뭐 이런 것들로 조합되어 있는 러시아군의 어떤 방어선을 뭐 뚫기는커녕 중간도 가지 못하고 대부분 녹아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병력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이제 정예 병력들은 22년, 23년, 1년 내내 이제 전선에 투입이 되면서 상당한 이제 손실을 입었고 그리고 피로감이 이제 극심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공세를 간다라는 것은 상당한 이제 무리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155mm 또는 155mm 중포 탄환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방어전은 어떻게든 치르는 그러한 역량을 갖췄습니다만 공세를 할 만큼의 조직화된 그러한 통일된 지휘 체계라든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병참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모한 이제 공세를 펼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동전을 통한 승리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도와줄게라고 했던 이제 서방 국가들,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 미국 이런 나라들의 도움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군 안방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이 무기를 가지고 잘 싸우려면 후속 지원이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 없이 당장 손에 씹히는 대로 마구잡이로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원이 됐다가 안 됐다 하는 단속적 지원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 믿고 제대로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러한 상황을 겪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2년, 23년, 짧은 공세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중한 병력과 많은 자원을 낭비했던 그러한 쓰라린 시기를 겪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다면은 당연히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공세로 전환을 하는 게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이 선택한 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어선을 단단히 굳히고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서로 좁은 영토를 놓고 일진일퇴를 벌이는 이제 소모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소모전 그리고 막대한 병력 피해 이런 것들을 강요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군에 대해서 지속적인 손실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뭐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 그리고 뭐 원격 조종 여러 가지 뭐 기뢰라든지 지뢰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 다 포병을 적극적으로 동원을 이제 하는 요 시기가 이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5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웠던 이제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이제 새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서방의 지원은 확신이 없는 상태고 러시아군은 이제 지속적으로 대규모 병력, 장비, 특히나 이제 항공 유도폭탄 이런 것들을 투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하나씩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군의 물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으나 전술적 혁신성, 그러니까 어떻든 작은 병력으로 대규모 병력, 그리고 러시아군의 어떤 패턴 플레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혁신, 그리고 새로운 뭐 전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강요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강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인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 적응력이라든지, 그리고 제한된 병력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술,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 25년 되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전선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뭐 목표는 달성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어떤 공세를 막아내면서 최소한의 영토를 내주는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게 2024년 5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4년, 25년은 국가의 존망을 건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절박감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작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압도적인 병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전선에서의 돌파구 마련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는 이제 못했던 그러한 이제 실패의 시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4년, 25년은 겉으로 보면 전선 붕괴를 막아냈어요. 그리고 어떻든 국가가 살아남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력들이 이제 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는 뭐 3주, 뭐 4주만 해도 이 전선에서의 투입된 병력들의 어떤 전술 수행 능력이 뭐 절반으로 줄어드는 뭐 이런 상황인데 6개월, 7개월씩 교체 없이 계속 전투를 이어가다 보니까 병력들의 사기가 이제 저하되는 문제. 그다음에 당연히 피해도 증가하고요. 그러면 옆에서 피해를 보는 동료들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나도 결국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탈영 사태가 이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덕스러운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지원들도 상당히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럽이나 뭐 미국,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나라는 이제 회의감이 이제 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방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의 몫을 떠안아야 되고. 그런데 떠안는 건 좋은데 우크라이나가 뭐 보여주는 게 없다라는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내우 외환의 어려운 시기를 우크라이나가 이 시기에 겪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든 간에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자라는 쪽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취임한 이후에 동부전선을 내주고 땅과 평화를 맞바꾸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회담도 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뭐 사우디에서의 회담 뭐 이런 모습들이 연출됐던 것이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중반기, 하반기를 거치면서 우크라이나군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던 그 기존의 지휘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성들이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됐어요. 이때 이것을 보면서 아 우크라이나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때 뭔가 전쟁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큰 방향 전환을 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기존의 전술적 차원에서 전쟁을 치르던 사람들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라고 보는 거고 새로운 전략적 판단에 맞춰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시기가 2025년 하반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이 시행한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푸틴 대통령은 어떻든 간에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한 나라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시 휴전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쟁을 진짜 끝내는 항구적인 평화를 갖고 오는 그러한 방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이제 회의감 그리고 판단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뭐 JP 모건 체이스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보면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국전 스타일 그러니까 양쪽이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DMZ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전쟁을 끝낸 것도 아니고 안 끝낸 것도 아니고 하지만 평화는 계속 유지되는 이러한 상황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태에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도 있고 전쟁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휴전이라는 것은 한국식 휴전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야심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획득한 러시아 내부의 통제력, 대러시아 어떤 구소련 체제 세력권이라는 거에 복원이라고 하는 이념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러시아의 공세를 감안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 내주고 평화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입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어쨌든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는 존속이 돼야 되죠. 그렇죠. 국가가 존속이 돼야 되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아.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전쟁은 한쪽에서 계속 치르지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후방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 즉 전쟁의 피해를 입지만 그 피해를 빨리 극복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1960년대, 7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이제 구호가 떠오르는 그런 거죠. 싸우면서 건설하자. 뭐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나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추진하고 있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즉 어쨌든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전쟁을 끝내는 건 우리 마음이 아니야. 결국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결심하면 끝나는 거고 결심을 안 하면 안 끝나.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회복력을 갖춘 그리고 점점 방위력을 갖춰서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위력을 갖춘 안전한 나라 그리고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전쟁과 국가 생존을 병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즉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전쟁 목표를 무력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략적 무력화라고 중립화라고 해야 될까요? 자고 이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스트래티직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작년 이제 중순서부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쪽의 군사 또는 국가 전략과 관련된 저널에 이제 종종 눈에 띄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략에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패배시켜서 전쟁에서 이기거나 러시아가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수단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를 전면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 단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선택한 것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비용을 점점 늘려가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타격을 지속하다 보면 러시아의 공세는 계속되더라도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만큼의 피해는 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드론이라는 새로 주어진 무기, 그 다음에 드론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점점 늘어나는 킬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병참 그리고 조종 기능 그 후방에서의 작전이죠. 그리고 러시아군의 발을 묶는 그러니까 탱크를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럭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공격하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제거를 함으로써 러시아군이 알보병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하는 이러한 전술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더 많은 피해 그리고 느린 기동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방에 러시아군의 어떤 그 무기고라든지 이러한 이제 화력 지원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하나씩 타격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러시아군의 발을 묶고 느리게 만들고 타격력을 약화시키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정보전에서 유리한 능력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지역을 핀포인트로 공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도 이제 보유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투입되는 드론에 대해서 과거처럼 한 사람씩 하나씩 드론일 때 조종 3명 이것이 아닌 AI를 쓰던 아니면 다른 네트워킹 기능을 쓰던 여러 가지 전술적인 변화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달성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위에 있던 전자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제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떻든 미국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때리긴 합니다만 그 때리는 펀치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펀치의 횟수가 약해지는 거죠. 전쟁을 지속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공세를 퍼붓는 것 같지만 뭔가 호공을 향해 펀치를 뻗고 상대에 대해서 치명타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술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우크라이나의 전술이 이제 가장 잘 빛난 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군이죠. 우크라이나 해군은 거의 없다시피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수상 드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러시아 해군에 맞설 수 있는 뭐 프리깃이라든지 뭐 어떤 뭐 어뢰정이라든지 이런 배가 아니고 비대칭 전력을 구축을 함으로써 점점 러시아 흑해 함대를 저 먼 곳으로 밀어내면서 실제로 흑해를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지배하고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것처럼 만든 거죠. 분명히 병력상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유리하지만 흑해라는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그리고 궁극적인 전쟁 수행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전략을 수립했고 이것이 먹혀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이제 수단들은 여러 차례 동원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특정 영역에서의 제한적 우위 달성입니다. 즉 전자조전이 됐던 아니면 흑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어떤 제해권이 됐던 아니면 특정 전선, 동부전선에서의 제공권이 됐던 이 순간순간 필요한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는 어떠한 확고부동한 이러한 제한적 우위를 원하는 대로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역량을 제한시키고 타격을 주는 데 집중을 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싱크로나이즈 되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이것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의 능력 그리고 정보를 취합하고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해방하는데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러시아군이 개별적인 분야에서의 우위가 있더라도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쪽을 이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이제 비대칭적 압박과 인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론이 대표적이죠. 저렴하고 효과가 높은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짜맞춰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얻어내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탄은 여전히 날아와요. 미사일은 여전히 날아옵니다.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도대체 뭐 하느냐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공격을 계속하더라도 이것이 치명적인 타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파악하고 이런 것을 공유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력, 피해, 감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요소가 이러한 전술을, 전략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전략적 인내심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은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작동을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론의 어떤 향상과 같은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지원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시키면서 뭔가 압도적인 우위는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전체적인 이 전쟁에서의 흐름을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놓고 있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가하고 있는 뭐 러시아 전역에서 여기저기 찌르고 그다음에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뼈아픈 자기의 실패에 대한 성찰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 전쟁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일 뉴스, 그다음에 SNS 이런 걸 통해서 전선에서 정해지는 소식 그리고 화면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가 쉬운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선의 이동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4년씩이나 이어지는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상대방이 공격하면 맞고 상대방을 때리고 하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전쟁이라는 인류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수단도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나의 목표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드는 물리적인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 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한 물리적 압박을 가하더라도 그 물리적 압박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키고 나도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시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방향, 제3의 길로 점점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크라이나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략적 그리고 전술적 변화에 현재까지는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호적될 것이냐라고 또 확신을 할수 없는 거죠.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정반합이죠. 한쪽이 뭔가 수를 내면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수단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균형점이 찾아지는 이제 이러한 과정인 거죠. 과연 푸틴 대통령, 러시아가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변화에 수반한 여러 가지 전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대응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거두고 있는 성과의 이면에 무엇이 있고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이러한 전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조금 넓지만 추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전쟁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뭔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지만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변화 등등은 앞으로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